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아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대한 또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압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인생의 어떤 방향 없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냥 예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갔듯이 그냥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때가 되니까 결혼도 하고 또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고 좀 더 행복할 것 같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사업도 하고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으면 또 행복할 것 같으니까 또 자녀도 낳고 또 착한 일을 하면 좀 행복할 것 같으니까 착한 일도 하고 아니야 그래도 내 인생을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나름대로 목표를 두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 지점에 이르러서 하는 우리 많은 고백들을 본다면 아마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또 그러한 인생을 본받고 싶은 많은 목표들을 두고 살아갔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러한 인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바로 솔로몬 왕이죠. 누구보다도 많은 이들이 가지고 싶어했던 권력, 권위를 가졌죠. 그거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너무너무 많아서요. 심지어는 이 솔로몬의 가지고 있는 그 소유와 그 궁전과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외국에서 와서 보고 싶어 했고 또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지혜의 왕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탁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던 사람이죠. 그 솔로몬 왕은 모든 사람이 꿈꿔왔던 어떻게 보면 바라고 소망하고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에 보면 고백한 게 있죠. 대표적인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청년이여 모든 것이 태어나면 질 때가 있고 꽃이 피면 꽃이 마를 때가 있고 모든 것은 태어나고 나면 지게 된다. 그런데 너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필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이르기 전, 그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제발 기억하라. 그 인생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만난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어디에 그 가치를 둬야 될지를 발견하고 아는 일입니다. 그때의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들이 달라졌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행복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은 20대 중반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도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 시작했고 그 은혜를 따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요. 우리 자신을 아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좀 믿음으로 취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약함이죠. 어떠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어떠한 한계에 부딪힙니다. 어찌해야 될까? 답답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때의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답답함 가운데 자신의 무능함을 느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감이 들죠. 좌절과 절망감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다운되고 때로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이 연약함을 대면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노력도 하기도 하고 때론 그 돌파를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아스데네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력하다, 약하다, 힘이 없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이 단어는 여성의 약함, 인간 본성의 약함, 인간 생명의 약함, 경제적인 무능, 때로는 영향력의 부족, 빈곤, 이런 모든 일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떤 한계, 그리고 그때 느끼는 감정들, 그때 오는 부담감들을 다 표현하는 단어이죠. 이러한 연약함을 대면할 때 많은 경우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은요. 감당치 못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감당하지 못할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이 왔을 때는요. 그런 시험이 당할 즈음에는 또한 어떤 길을 내셔서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연약함을 오늘 보니까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대면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연약함을 바라면서 절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함마저도 뭐하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져간다라는 거죠. 그 연약함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적극적으로는 그 연약함은 질병일 수도 있죠. 그럼 질병도 뭐하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또 연약함,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대면할 수 있는 그 연약함마저도 뭐하기 위해서? 가져가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나요? 연약함을 가져갔으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막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약함을 대면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혀서 고민하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대신해서 더 나은 발전과 그 안을 넘어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아람이를 사실 어렸을 때는 많이 못 봤어요. 저는 항상 밖에 나가 살기 때문에 뭐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계속 밖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만날 일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정말 이 서울에 와서 보게 됐는데요. 아람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저 부산에서 올라와서. 나한테 그런 말 했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정말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나는 정말 오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정말 그냥 힘든 표현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요. 되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되더라고요. 취업도 되고 뭐 그 이후부터 그냥 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막 나타나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은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이 역사하잖아요. 사망이 역사하고 사망에 매여 종노릇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매여서 어떻게 하면 뭐 좀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까? 그냥 인생에, 이 짧은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그냥 죽음에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잖아요. 더 이상 너는 죽음에 매이지 마. 이 땅의 생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죽음이 아닌 생명을 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그 SQ 우리 하수중학교 가서 학생들 또 이렇게 많이 나누고 하는데요. 정말 과학적 사실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죠. 성경은 진술하고 과학은 증명한다. 이 성경을 증명해내는 일들이 너무너무 이제 많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가면서 말씀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요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과학에서 말씀하고 말하고 있어요. 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나 죽으면 우리 육체의 몸을 떠납니다. 요즘에 가끔 여러분 TV 보면 유체이탈이라는 걸 많이 보시죠? 사람이 죽으면 뭘 느껴요? 느끼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특별히 그 저기 보니까 우리 예수께서 보면은요, 그걸 특별히 또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과연 영혼이 존재하는가? 과연 몸 안에 영혼이 살고 있는가? 실제로 사람을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해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뭘 봤죠? 수술하는 장면, 수술 위에 올려져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이 진술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잘 안다시피 하버드 대학에 유명한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뇌를 연구해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의식이 있고 살아있는 것은 뇌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뇌세포가 정지를 하면, 의식이 사라지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의식이 사라지면 더 이상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뇌가 의식이 사라지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없죠. 이건 죽음 상태와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의식이 멈추면 끝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떤 저기 이 병 때문에요. 죽음의 상태에 이르릅니다. 무의식의 상태죠. 근데 그 상태에 죽음에 이르렀다가 며칠 만에 깨어나는데요. 이 사람이 뭘 보고 왔냐면은 이 죽음, 자기 의학적으로 볼 때 무의식의 상태에서는 죽은 것과 같은데 자기는 분명히 의식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경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나는 천국에 다녀왔다. 이번에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유명한 하버드대 이 뇌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면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우리 몸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죽음 이후에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뭐예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건강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가져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발가벗김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옷을 다 발가벗김을 당하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감당하셨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분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강함과 그분의 은혜를 풍성하도록 채우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을 대면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또 절망의 마음이 괴로움의 답답함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잠식해 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연약함을 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연약함을 잡으십시오. 아, 나의 육체에 이 연약함을 가져가셨어. 때로는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가져가셨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그 수치마저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 그래,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시고 당당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존귀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에서 변화와 돌파는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밖을 통해서 우리의 돌파가 일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 안으로부터, 우리 안으로부터의 변화와 돌파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성경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예언합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어디에 두겠다? 우리 안에 두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두겠다. 그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창세기, 바로 보면 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죠. 그리고 천지가 창조될 때에 그 천지가 이루어지는 창조의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을 어디에 두시겠다? 저와 여러분 안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건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그러나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게. 그래서 너는,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중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바로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 떨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올 때에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성되어진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영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라는 은혜가 이때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함을 갖고 어디서 왔는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시작하죠.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기 누구냐? 저게 누구간데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고 하느냐? 도대체 저기 하는 말들이 갑자기 우리가 듣는 우리의 언어로 들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화와 돌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밖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으로부터 말하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했기 때문에. 아니요. 아마 여러분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투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아하, 이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것 같았지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소원을 두시고 지혜를 두셔서 이렇게 이 일을 행하게 하셨구나. 여러분의 탁월함이 회사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사업 가운데 드러날 수도 있어요. 야, 역시 나는 정말 나는 똑똑하고 정말 나는 탁월한, 내가 정말 잘난 게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돌아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지혜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는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는 영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호의를 통해서 그런 열매가 맺게 하신 것을 아마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바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둔대요.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오는 하고 싶은 때로는 어떤 그 지혜 때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소원함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뛰어넘어서 오늘 나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지혜 앞에 열린 마음으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 누구보다도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왜 자녀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두시면서 그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제도를 두셨을까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그리고 자녀를 두심으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두셨을까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느끼나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셨죠? 저 성경은 말하기를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줄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녀에게 잘 못하는 거는 진짜 악한 놈이에요. 가끔 뉴스에 보면 나오는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려고 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 또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다. 또 여러분이 부모가 된다면 그 일을 더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을 표현한 건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살리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내용의 가장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성경을 잘못 오역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살인하고 죽이고 뭐 때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과거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성경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삶은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삶이었고 우리를 향한 최고의 희생을 보이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준 우리 삶의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서 사랑의 관계로 이어졌다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여러분은 참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받으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장 목사님의 머리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뭐 저도 좀 머리가 요즘 많이 빠지는 편이지만 우리 장 목사님 머리가 뽕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나는 지금 주님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머리카락 하나를 다 세시면서 너무 많이 빠졌구나 이렇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리고 계신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자유할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고요. 그분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정말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께 맡겨드리고 의지하고 신뢰한 것만큼은요. 우리 인생의 삶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더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가 세상을 모두 가진, 정말 가지신 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떡하겠어요? 자녀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어떡하겠어요? 채찍을 주겠습니까? 아니겠죠. 교육, 훈육하고 교육하겠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뭐 하겠어요?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면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죠. 도와주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요.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십니다. 그러나 훈육적 차원에서 때로는 시기와 때가 있고, 때로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이뤄감에 있어서 더 나타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사랑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성령님은 누군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계신대요. 그래서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내 인생을 향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살피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데 때로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떻게 한다? 말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가 바로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의 기도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기도가 아니죠. 영의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기도가 방언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비신랑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했어요. 나는 세례받기 전에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은 뭐냐?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는 그분의 탄식어린 신음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영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구할 바를 바르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우리의 언어로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는 범위만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느껴지고 내가 보고 느끼고 아는 부분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라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영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이 세워지는 거죠. 건축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도 말하기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읽을 때 우리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그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받고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또 영접하게끔 또 하게 하기도 하고 또 영접 기도를 하신 분도 계세요. 제가 아시는 집사님, 막 기자시고 굉장히 저기 지혜와 또 지식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거절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죽음 직전에 연락을 받고 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잠깐 의식이 있을 때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고하시던 분이요, 죽음을 앞두고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날 그 밤에 돌아가셨어요. 이 영혼이 떠나는 느낌 알잖아요. 내가 죽음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걸 압니다. 그때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서 그분을 뵙고, 근데 너무너무 완고하신 분이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복음을 좀 전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 자녀분의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완고하던 분이 네 하면서 예수님을 그대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네, 그러면 저 따라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네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좀 더 일찍 그 부르심에 반응을 했다면 아마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인생을, 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겠죠.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살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이게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삶에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때로는 내가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나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결과로 보니까 어떤 일이 났어요?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도우시는 은혜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삶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 8장 2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가라.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요, 미리 아신 자들이래요.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정하셨대요.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로 하여금 장자가 되게 하셨대요.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그 뒤를 따라서 사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미리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뭐하기로? 아들로 삼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대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영화롭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예요.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 자리. 가리워진 것이 아니라 열려져서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것이 바로 주의 영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우리 안에서의 성숙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사는 삶, 지금의 수준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수준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돌파하고 전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자라나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 진짜 아들의 자리까지요.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의 삶은요, 자유자의 삶입니다. 아들은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고요. 온갖 시스템의 종도 아닙니다. 아들은 자유자입니다. 아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들에게는 다스리는 삶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권세 가운데서도 스스로 낮아져서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것이 진짜 아들의 삶입니다. 없어서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의해서 때로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이 아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아들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와 함께하고 죄인과 함께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하하,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하죠. 최고의 인생.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야 될 최고의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들로서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낮은 곳에 임해서 섬기고 나누고 희생할 줄 아는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멋지고 아름답고 복되고 그리고 스스로 희생하고 섬기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자원하는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가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내 인생에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지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연약함과 답답한 상황 가운데 도우셔서 가장 탁월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얼마나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또 마음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이 있을 때도 있었고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으로부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내 삶에 역사하고 있었고 그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사오니 그 아들의 은혜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되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각 심령 안에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깊은 뜻 가운데 나타내시옵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간 보이시옵소서. 주여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새 은혜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만지시는 주님 임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새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